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싱가포르의 살롬교회 인사를 전합니다. 목사님께서 올 한 해 호프교회의 주제가 감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끝자락에 이르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제에 주목하게 된 것은 특별히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시편 100편 4절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감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아침 설교의 제목입니다. 감사하라와 관련하여서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라.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라. 이것은 사라졌습니다.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이것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이 준비되셨다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바로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신약 구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설교 개요에는 세 구절이 나와있지만 지금 바로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48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영어의 기브 땡스에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에서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이며 또 능동형이며 현재형이며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을 스스로 해야 하며 또 지금 해야 하고 그리고 계속해야 하며 바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신약 성도들로서 우리는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관역을 놓쳤으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죄를 범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멈춰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라. 바로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표현할 때에 이는 보통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글을 쓴 저자들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구와 보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구들이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연구들이 말하려는 것들과 동일한 것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 92편에서 1절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선한 일입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선한 일인지 세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4편에서 7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6절에 감사함으로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무의 비유를 사용하면 감사함은 바로 가지이고 감사한 마음은 나무의 뿌리입니다. 따라서 감사함, 즉 가지를 발견하면 보통 이것의 뿌리인 감사한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계속 찾을 수 있으십니까? 감사와 기쁨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감사가 가지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기 마련이며 이 열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쁘고 감사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쁘고 감사한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불평 많고 독설적인 흠잡는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특히 저 자신과 제 나이 또래 분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평이 많고 또 독설적인 흠잡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쓰는 말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쯧쯧, 나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즘 세대는 정말 쯧쯧.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불쾌한 채취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우리와 거리를 두고 청년들은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 쓸쓸하게 만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해.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불평 많은 노인이 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동년배들이고 어르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독설적인 흠잡는 사람이십니까? 사실 우린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냄새를 풍깁니다. 그 냄새는 감사의 상쾌한 향기일 수도 있고 불평의 오래된 악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것은 빈비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을 배워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청년의 삶에서 여러분의 커피 친구에게 커피를 함께 마신 친구들에게 불평할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독설 대신 고마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선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와 6절과 7절에 집중해 봅시다. 6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시작되는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여전히 선하시며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진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바로 7절에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로, 바로 감사는 우리를 빛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불평합니다. TV를 켜거나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면 싸우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을 찾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맞습니다. 이 두 구절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에 반대되는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불평과 논쟁, 원망과 시비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불평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그 반대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비뚤어지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우리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이유를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순간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좋은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께서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시된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여러분이 감사의 온 마음을 기울이도록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사라졌습니다. 60여 년 전, A.W. 토저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잃어버린 보석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감사는 예배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잃어버린 보석을 다시 찾았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주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감사 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까? 지난 한 달간의 예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와 찬양에 담긴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드려졌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부족한 이유는 바로 A, C, A와 C와 E 때문입니다. A는 바로 기억상실을 의미합니다. Amnesia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기억상실을 뜻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망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편 103편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기억은 감사를 드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음 몇 구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마치 아이스크림 콘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고 첫 번째 스쿱은 바로 죄사함, 두 번째 스쿱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 세 번째 스쿱은 생명의 구속, 네 번째 스쿱은 바로 입을 만족시키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퍼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초콜릿칩과 체리를 얹어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보고 셀카를 찍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후에 이것을 즐기십시오. 기억은 감사를 드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천천히 하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A에서 B, B에서 C, C에서 C도 급하게 가면 여러분이 봐야 할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느끼지 않으면 입으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보고도 여전히 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드리는 것은 바로 주의를 기울입시오. 몇 스쿱의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까? 초콜릿칩과 체리는 있었습니까? 아이스크림과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까? 그 사진을 출력해서 메모지에 덧붙이십시오. 제가 제안하는 영적인 망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시고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세미나가 아니라 바로 설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천천히 하라는 제안 대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일을 멈추고 바로 주의를 지키십시오. 6날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십시오. 바로 이것은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생활 방식을 멈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속도를 늦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편 103편 2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결코 진정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멈추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를 살펴 기록하라는 제안 대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신 분이 스스로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겸손을 떠올릴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또 성천에 참여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직접 참석하여 성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은 큰 축복이자 엄청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것을 갈망하며 매주일마다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강렬히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다음은 한 찬송가의 작가가 준 답변입니다. 가사는 이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겟세마네를 내가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을 내가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갈보리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보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은 바로 성찬입니다. 다시 우리 삶에서 감사가 크게 부족한 이유는 A, C, E 때문입니다. 두 번째 C는 바로 혼란을 의미합니다. Confusion인 영어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감사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암이나 사별, 우울증 또는 유아 돌연사를 겪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까? 술 취한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치어서 죽게 만드는 것과 같은 죄악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감수성이 침해를 받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혼란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은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라고 하지 모든 것에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를 통해 도움을 받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지만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우리의 영적이고 영원한 선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인내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그 악한 것들조차도 우리의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 잘 자라고 있으며 잎과 열매가 풍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나무는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가뭄이 이 땅을 덮쳐서 이 나무는 잎과 열매를 모두 잃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무가 시들고 죽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의 깊이가 나무의 강함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의 깊이가 바로 나무의 강함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무가 얕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폭풍에 의해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깊은 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가뭄이 닥쳤을 때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물을 찾으려고 뿌리를 땅속 깊이 뻗습니다. 물이 풍부할 때는 나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시련을 겪을 때 깊어져서 다가오는 날들에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험 자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시험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보십시오. 내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며 감히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크게 부족한 이유 A, C, E 중에 E는 바로 특권의식, entitlement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숙박을 위해서 고급 호텔에 머무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직원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기대했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관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냈으니 1등급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에게는 나를 잘 대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특권의식은 오늘날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태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두 성경 구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99%의 경우에 그들은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그것들을 얻었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보통 고급 레스토랑의 손님이나 고급 호텔의 고객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실제로 일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조차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싸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을 우선시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정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난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께 희생적으로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들이 모두 타당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고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즉 루시퍼의 영을 드러내기 시작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루시퍼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거만하게 선언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더 잘 알고 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특권의식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감사의 고백은 그곳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저는 농부도 아니고 정원을 가꾸는 데 능숙하지 않지만 농업과 정원 가꾸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식물들은 함께 자라지 않거나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과 양파를 심은 땅에 콩과 만두콩을 같이 심는다면 이 콩과 만두는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양배추와 콜리플라워는 토마토에 해를 끼치고 가지가 잘 자라도록 하려면 검은 호두나무는 옆에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특권의식을 마음에서 뿌리 뽑으십시오. 교만이 감사와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한 땅에서 함께 자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A, C, E. A와 C와 E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크게 사라졌습니다. A는 기억상실, amnesia. C는 confusion, 바로 혼란. E는 특권의식, entitlement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감사하십시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이제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는 결혼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축하해요. 누구와 결혼하셨어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은 누군가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지만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감사해요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바로 멋지네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감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흠을 잡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질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무엇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와 동시에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감사는 하나님께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같이 불렀던 이 찬송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신의 축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울이 다윗이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고 그의 생명을 끝내려는 시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히브리 병행법에 의해서 감사는 찬양과 동일하며 그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따르면 감사는 찬양의 일부이며 사실상 찬송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이작 왓츠가 다음과 같이 작사하고 옳았을 때 이것이 옳았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바로 이러한 감사를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작 왓츠의 찬양의 가사처럼 행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온 삶을 드림으로써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받음이며 이것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입니다. 이 해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2025년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맞이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그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